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뿐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근데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을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여쭈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예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선생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의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들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above, there to live with the saved and the
잠언 제29장.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과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자세와 신실하신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과 육이 흠없이 지켜지기를 기원하고 기도의 부탁과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들과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끝내는 부분인 6장 18절 19절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부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25절이죠. 계속 후서로 연결하여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것들을 헤아리라는 당부입니다. 이 글이 쓰여지는 1세기는 비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흔하며 어렵지 않게 기적과 예언을 들을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적어도 우리의 시대처럼 성경을 각자가 갖고 있지 못한 그때는 신앙적인 현상들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처럼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나 주어지는 예언들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이나 미온적인 태도도 조심해야만 했을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했는데 에덴에서 범죄로 하나님과 교통의 부분인 영적인 속성을 소멸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이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영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소멸이라는 의미가 마치 켜두었던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한 의지를 행하게 하시는 좋은 부추김을 불을 끄듯 눌러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0절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신비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예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명령을 혼란 없이 순종할 수 있고 더욱 완성된 예언을 가볍게 여기는 미온적인 자세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기록들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옳은 사람의 말이라도 경멸한다면 그 자세는 책망받아 마땅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는 영원 속에서 후회될 수도 있을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인데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역사나 예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당부하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혹하거나 무시해버리는 자세를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헤아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이라면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인데 21절은 악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오지 않는 제약된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기도인들 속에 악은 어떤 모양이든 종류든지 형태든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영육의 온전한 성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1세기 때 영지주자들이 그리고 이 역사의 말미에도 신앙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영만 깨끗하면 육적인 것은 상관없다는 좋지 못한 신앙적 이론이 신앙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경건을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다루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이 화평에 그의 아들이 피로 씻음을 받은 모든 그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영광의 나라에까지 역시 화평 가운데 온전하기를 기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 상반절입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주도하시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인들의 참여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으로라도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23절 중간절인데 히브리서에는 좀 더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영과 혼과 몸으로 분석하든 아니면 영 그리고 몸 전도서 12장 7절 이건 혼 또는 몸 창세기 2장 7절이거나 영혼 그리고 몸 시편 31편 9절에 나타나는 것으로든 근본적인 의미 즉 온 영 온 혼 온 몸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 구조를 이해하는 논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혹은 두 가지로든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의 모든 구조가 예수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깨끗한 상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먼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 하반절인데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예수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도라는 구별된 이름으로 온전히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까지 하늘로부터 입혀진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함을 당부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칭찬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성결과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못하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 라는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서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디모데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인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경계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 부탁과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에게 세 가지의 당부와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는 권면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5절인데 앞후 17절에서 개인적으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당부를 준 바 있지만 여기서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바울 일행을 위한 사역팀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일지라도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6절인데 입맞춤은 동방에서의 본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고 지나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라는 표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권면의 당부를 베드로 사도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마치 오늘 메시지에 마무리와 같은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적인 축복 전에는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를 돌려 읽으라는 당부를 주는 것은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자신의 편지에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것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당부에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한다는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명하노니는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근엄하고 무게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지체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새겨들어서 지금까지 혼란했던 신앙적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기를 원해서일 겁니다. 또 다른 한 표현은 읽어주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도 편지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인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교회 안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대부분 일반적인 축복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8절인데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고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서 흔한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복을 내릴 수 있는 복되신 이름을 빌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빚는 사람은 물론이고 축복의 대상 모두 대단한 행복이며 또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